네, 배우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오 환난 때의 요새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9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주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구원 얻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구원 계획을 펼쳐내시는지를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심으로 그 한 사람을 향한 구원 계획을 완성해 내시는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계시지만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아주 풍성하게 그리고 아주 개인적으로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편 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알려주셨으며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누렸는지를 살펴보면서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풍성히 누리며 다윗이 찬송한 그 하나님을 우리도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남은 삶을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윗부분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멧라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멧라벤이라는 단어가 시편 전체에서 여기에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 세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슷한 발음인 알르버트라벤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들의 죽음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집니다. NIV 성경과 NKJV 성경 버전이 이 견해를 취했습니다. 두 번째는 멧라벤을 악기의 이름으로 보는 것입니다. NJV 성경은 이런 입장을 살려서 오보에와 하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46편의 표제에 나오는 처녀들을 뜻하는 알라모토와 같은 단어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시는 여성 합창단이 불렀던 노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편에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노래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내 주변에서 내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시편의 대부분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호소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고통에 대한 호소로 시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편 9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됩니다. 아마 특별한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다윗이 지난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에는 곤고한 날이 있었고 형통한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곤고한 날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긴박하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날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에는 형통할 때가 찾아옵니다. 이래도 되나, 이렇게 편해도 되나 싶을 만큼 편안한 날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기도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일을 만나면, 큰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쳐오면 손가락 꼽으면서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회개, 네 번째 간구, 마지막 번째 예수님의 이름, 이렇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막 절규하고 소리 지르고 막 따지고 막 이렇게 기도가 되죠.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뭐 이렇게 기도되지 않습니다. 막 세리처럼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 큰 일을 만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과 확신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곤고한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도들은 곤고한 날에는 본능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곤고한 일을 만나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라고 막 경고등을 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형통한 날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주신 이 형통함을 감사하며 잘 누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갑자기 형통하지? 이래도 되나? 이 형통이 금방 끝날 것 같고 뭔가 더 큰 게 올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불안해하면서 그 형통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형통한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이 형통한 것을 가지고 나를 즐겁게 하는 일에 막 몰두해버리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어져 버리고 말이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인생뿐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그 신앙의 비밀을 잘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느 형통한 날, 지난 날들을 떠올려 봅니다.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사울과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난과 공격을 해댔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주변 나라들의 끊임없는 공격들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왔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했던 것들을 떠올리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런 억울하고 답답하고 위험한 일은 애초부터 생기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통은 고통대로 다 겪게 하시고 온몸과 마음에 상처가 나서 막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찬송받으시는 게 맞는 겁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가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왜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합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과 불행의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에 하나님 베푸신 모든 좋은 것들을 영원히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안식과 즐거움을 위해서 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겨주어버렸습니다. 사단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을 겪게 되었고 사단과 함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악한 것을 내게 되었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며 잔치하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다윗이 악인들에게 위협을 받고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으로 가득합니까? 왜 가만히 있는데도 막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겨납니까? 왜 우리의 삶에 숨을 쉬기 어려울 만큼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죄하고 고통을 겪으라고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도록 조금이라도 개입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심으로 먹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아담을 범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찾아내셔서 가죽옷으로 그의 불의함을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동물이 죗값을 치러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가죽옷으로 덮어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죄로 인하여 많은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죄인 된 인간은 형통할수록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형통한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떠올리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고 하나님을 피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순간이 찾아오는 그런 성도들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저러다가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도의 입을 열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잡초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 마음대로 자라는데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나중에 그냥 제초제를 뿌려서 말려버리든지 그냥 뽑아서 불에 던져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나무는, 열매를 기대하는 나무는 계속해서 가지를 쳐줍니다. 쓸모없는 가지를 자꾸만 잘라주죠.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잡초 취급하지 않으시고 아끼고 사랑하는 나무로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잘려나갈 때 큰 고통을 겪죠.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사실 그 가지는 우리를 위하여 잘려나가야만 하는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가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로와 소망과 즐거움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가지를 잘라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형통한 날 모든 좋은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보면 이 감사의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원수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에 대한 심판은 그들로부터 고난받는 의인들의 구원을 뜻하는 것이죠. 다윗의 삶은 늘 원수들로 에워싸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집에 보냈을 때 다윗은 다른 형들과 달리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온다는 사실을 들었고 또 사무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왜 다윗을 양치는데 두었을까요? 다른 형제들은 좋은 옷 입혀서 사무엘 앞에 줄을 세워놓고 말이죠. 그 형제들 중에서도 다윗은 볼품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창일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던 그 전장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는 공을 세우게 되고 한순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청년이 되죠.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고 사울 왕을 가까이에서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에 매일매일 사로잡혀 버립니다.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에 수금을 연주하는 그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죠. 히브리인들은 어려서부터 돌팔매지와 창 던지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연습을 합니다. 배너에도 보면 뭐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기둥에 창 꽂기 이런 거 하고 놀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 가까운 거리에서 악기 연주하는데 몰두하고 있던 그 다윗에게 창을 던졌는데 그 창이 빗나간 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필 그 동굴에 사울이 급하게 뛰어들어와서 용변을 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러 온 그 사울이 위험에 처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블레셋의 다섯 개의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로 갔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겠어요. 옛날 자기가 골리앗을 쳐죽여서 이 블레셋을 얼마나 공경에 빠뜨렸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기라면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단번에 다윗을 알아보고 가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막 가드 왕이 다윗을 만나러 오죠. 직감적으로 위기를 느낀 다윗은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성문에 몸을 막 비비면서 이렇게 미친 사람인 척 연기를 합니다. 가드 왕은 더 이상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고 다윗은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이 다윗의 탁월한 연기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발령기에도 불구하고 이 가드 왕이 속아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 아무런 계산 없이 치릅니까? 아닙니다. 틀림없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다윗은 주변 나라들의 수없이 많은 공격들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나무에 예수님을 달아 죽이셨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노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의를 의지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이하고 놀랍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 사느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달랐습니까?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행하신 기이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날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이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쓸모없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이들과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오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면 목사의 아들이라서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기가 막히게 나를 찾아내시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할 때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강한 힘으로 나를 막 붙잡고 계시고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이한 일들로 인해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버릴 만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추격해 오셔서 여러분을 붙잡아 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이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홀로 완성해 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들,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너무 기이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내가 그분께 기쁨의 찬송을 드리리.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의 이 고백과 찬송이 오늘 우리의 고백과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이 기이한 일들을 찬송한 다윗은 7절에서 12절에서 하나님께 피한 자들, 그 의인들이 누리게 될 최종적인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쩔쩔매고 그 말씀에 자기의 허리를 동여매고 살아가는 자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요새가 되신 분이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을 보면 이 재판하는 일은 왕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왕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으로 공의롭게 재판을 함을 통해서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풍성히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인류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재판장으로 유명했던 왕이 솔로몬 왕이죠.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장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죠. 두 엄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둘 중 한 명이 몸부림을 치다가 아이를 죽여놓고 옆집 아이를 자기 아기라고 우겼던 것입니다. 아마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고 성별도 같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의 생김새도 비슷했는가 봐요. 옆집에서도 구별 못하고 뒷집에서도 구별 못한 거 보면 말이죠. 결국 솔로몬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왕은 공평하게 쪼개어서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죠. 한 여인은 그게 좋겠다라고 하고 한 여인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차라리 저희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죠. 솔로몬은 차라리 저희 여인에게 주라고 말한 이 여인이 진짜 엄마라고 판결을 해주죠.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클까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클까요? 솔로몬이 지혜롭고 공의로운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큰 평안을 누렸다면 영원하신 왕이신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공의로 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통치하시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평안과 위로와 즐거움을 누리게 될까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재판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나가서 싸우도록 만들고 내가 가지고 가서 해결해야 하게 만들고 그것 가지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내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이 악한 옆집 아줌마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솔로몬의 왕에게 나아갔던 그 여인의 마음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공의로운 재판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막 점도 쳐보고 내 힘으로 바둥바둥 해보다가 실패도 해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고요. 지금 당장 우리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믿음은 예수님께서 참되고 영원한 재판장으로 영원하신 왕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악인의 형통과 그 악인들에게 고난받는 의인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데 의인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차라리 의인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내가 저 악인들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힘을 주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뒤로하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 때문에 세상의 미움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이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보좌에 앉으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만들어내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에게 압제를 받고 환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압제와 환난을 겪는 자들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찾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죄인처럼 실패자처럼 세상의 조롱을 받을 때마다 고개 푹 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높이 들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도 인내할 뿐 아니라 감사하며 찬송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다시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인들의 누릴 그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 모든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19절과 2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이방 나라들이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의시되는 자들을 인생뿐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이 인생은 시편 8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표현했던 그 에노시입니다. 부패하기 쉬운 존재, 연약하여서 깨어지기 쉬운 존재,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부패하기 쉬운 존재이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신이 인생뿐임을 알지 못하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냈고 앞으로도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살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을 쌓고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이나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똑똑하게 여기고 지혜롭게 여기고 하나님이 틀렸다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께 그 손에 갈대를 지어주고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면서 희롱을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이라도 내려와 봐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구원의 방법과 길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농담으로 가볍게 여기면서, 또 죄 속에 자기 몸을 집어던지면서 까짓껏 벌받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뿐임을 아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자여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화로워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뿐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꼭 필요한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를 사로잡아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기를 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뿐임을 알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자들, 예수님의 의를 의지한 자들,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빨아 눈과 같이 깨끗한 흰옷을 입은 자들을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찾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 그 공의로운 판결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그 원수들의 손에서 완전히 놓여서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도 누구도 우리가 누리는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만들어내신 이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날로 더욱 담대하며 날로 더욱 기뻐하며 살아가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이 신비한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기고 걷다 자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롭습니까? 그뿐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현대과학으로도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중에 이 지구라는 작은 별에 생명을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불의한 우리를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덮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교회로 이끄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내신 것이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삶에서 몰아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여기며 살던 우리가 이제는 깨어지기 쉬운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겸손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인 삼고 살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내 의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의를 비난하고 공격하던 우리가 이제는 내 의의를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의 의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자랑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실 이 기막힌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멸하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이 크고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처럼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